미국에서 젊고 돈이 많은 젊은 사람들 갖다가 야피라고 부릅니다. 야피. 책을 보다가 그 야피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자려고 누웠다. 내 요리 실력이 유지되도록 기도한다. 나는 내 주식이 오르기를 기도한다. 나의 분석이 현명하기를. 내가 마시는 모든 포도주가 백포도주이기를. 나의 뜨거운 욕조가 물이 새지 않도록. 라켓볼이 너무 거세지 않도록. 내가 먹는 회가 모두 충분히 싱싱한 것이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 무선 전화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기를. 내 직장에서 부수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전자레인지가 방사능을 뿜지 않도록. 내 아파트 시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한다. 잠에서 깨기 전에 내가 파산한다면 사람들이 내 볼보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 야피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나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부모님을 한 거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기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I, my, me, mine.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기도 잘한다. 그렇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왜 의무가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죠. 왜 특권입니까? 올려드리면 그분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특권인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의무인과 동시에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권을 안 쓰면 특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산상순시하 하시면서 앞에 보시면 나오죠.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한다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윤리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험에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게 기도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렇죠? 근데 또 오늘 말씀 보시면 또 기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잔소리같이 꼭 이 기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산상순 말씀에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될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보다 더 기도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없다.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해도 안 듣는 거라면 하나만 아주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심하며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은 소심한 생각에서 이끌어내고 우리의 의심을 제거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냥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거 참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근데 저 사람들에게는 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거죠. 내가 체험이 없으면 나의 신앙이 그만큼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험한 만큼 자랍니다. 나면 되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내가 신앙이 바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지막에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성님을 원하여 모시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약하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기도도 안 하게 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뭡니까? 말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찾으라는 거 뭡니까? 조금 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드리는 거 뭡니까? 낙낙하는 것은 더 충만하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다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그 다음에 끈질기게 세게 한다는 것은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것은 내일 해야지가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기도는 약속이라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에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구해도 자기 정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칼빈 한 것이 그겁니다. 이게 기도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한두 번 했다가 에이 안 되고 때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죠.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딨냐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악한 인간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천부께서 그렇게 가장 종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잘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잘 주는데 하물며 그렇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한 자녀들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 간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부족한 일용할 양식, 입을 옷, 먹을 마실 물, 또 자녀교육, 뭐 건강 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구별된 삶,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거 주십시오 하면 그냥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린 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응답하는 게 천만 다행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찾으라. 그럼 찾는다.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거 의심합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가게 너무 쌉니다. 좋아 보이는데 가게 너무 싸요. 그럼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짜예요? 이게 싸면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죠? 비싸야 사람들이 뭔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심플한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머리로 좀 뭔가 좀 고상해야 됩니다. 그죠? 뭔가 좀 높아야 돼요. 뭔가 좀 신비스러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게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똑똑하다 보니까 빠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거랑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 그런데 가면, 이거 뭔가 좀 있네? 있나 보네? 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이단은 짠 거 아닙니다. 이단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 아니오입니다. 그죠?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부적당하다는 거죠.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 불편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지. 그 자꾸 가서 쫄르면 주실까? 기분 나빠서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기도가 알고 계신데 뭐 자꾸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받아야, 하나님께 주셨는데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안 받고 주면 뭡니까?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받는 게 맞습니다. 그죠? 기도는 부적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저 그런 사람밖에 못 살아요. 근데 저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보니까 뻥뻥 잘 돼. 우리는 기도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잘 되는 게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실력으로 얻는 것이 더 큰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때로는 부럽죠. 그죠? 때로는 부르면서 의심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 사다 하니까 얼마나 뭐 부러운 게 없을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애리조나 같은 데 가시면 사람을 냉동시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죽으면?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 냉동에서 깨어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급냉동시킨다는 거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습니다만은 5만 불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급냉동시켜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돈인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시신을. 그 사람들 걱정은 이겁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진수형도 마찬가지죠. 그죠? 곳에 지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 약은 없습니다. 가져도 이 사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걸 지지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맞은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비생산적이라고 사는 사람 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받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런 반면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안 주더라는 거죠. 하니까 기도해서 뭐 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낫게 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떤 사람 자식이 대학교 가는데 하나님 대학 좋은 대학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어. 근데 대학교 떨어졌네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장에서 기도했는데 가는 곳만 직장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우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뭘 기도해? 하지 마!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죠? 예수도 응답이고 노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주면 네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척 주면 잘못하면 기도가요 미신됩니다. 미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인입니다. 지인이. 필요할 때마다 이 램프를 문지르면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평상시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뭘 줄까요?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기도가 미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그분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올려드린 그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바꾸시게 하시고 노라고 아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 재산도 없고 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가면 자식들 다 나가면 집에 부모님 찾아옵니까? 잘 안 찾아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 어쨌거나 옵니다. 아주 뭐가 잘못됐지만 그 분명히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도 꼭 안 주고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 다 안 주고 지고 있는 이유는 찾아오라고. 실제적으로 차로운 자식들한테 얼마씩 돈을 줍니다. 아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 돈 문제로 됐습니다. 그렇게 논문 쓴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돈과 자녀들이 찾아오는 횟수의 상관관계로 박사에게 논문 써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 가시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못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분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신뢰를 얻으면 정말로 뭘 거든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부모님들 밑에 자식들 보면요, 진짜 별 볼일 없어요. 꿈도 없고, 요즘 금숟가락, 금수저. 꿈이 없어요. 아버지 손이 다 내 건데 뭐. 그러니까 꿈도 없죠? 공부도 안 하죠? 돈만 까먹죠, 그죠? 세상적으로 문제 이렇게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준다, 안 준다는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나하고 먼저 잘 사귀어보자.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그런 뜻한 것부터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냥 주신다는 거죠. 이 신뢰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받는다 그러면 부모님 주십니까? 안 주는 거죠. 못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럼 이게 뭔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구해보시라는 거죠. 꼭 그것만 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 그렇죠? prosperity, 번영신앙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복신앙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구합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 그거 거기에 너의 생명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 필요한 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 나가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천국 갈 때 그게 상급이 될 것인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 했던 것처럼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덤으로 받을 거라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 하나님 내가 왕인데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판하는데, 그죠? 그걸 구했대. 하나님께서 기특하셔가지고, 그래? 네가 그런 걸 구하고 부귀영화 장수를 안 구하는구나. 그 보너스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은 제쳐놓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서 없을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딴 게 보너스를 받을 게 없는 거죠. 천국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믿음 시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쌓아가면 그분 앞에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관계를 쌓으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받고 사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나온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흔히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The golden rule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황금률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면 비판하지 말라. 그부터 1절부터 가장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5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것이 율법이여 선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5장 17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요약이 이 7절 12절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뿐만 아니고 중국 고대 근동에도 문헌에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아옵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치 마라.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구약에 끼지는 못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책들 가운데 토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유명한 랍비가 두 사람 꼽으라 하면 힐렐과 샴마입니다. 이 샴마이라는 사람한테 가는 예가 이렇게 나오십니다. 한 분은 한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시 동안에 당신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힐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기타는 다 주석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방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힐렐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황제는, 이교도 황제입니다. 황제는 이 예수의 말씀을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자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왕 성문 바깥에 큰 대문 앞에 써가지고 붙여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막론하고 비슷한 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라는 것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소극적이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것. 여기서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받기 위해서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 대접하라는 말씀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네가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베풀었으니까 받겠지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얘기 말씀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가에 관계없이 받을 거에 관계없이 상급에 관계없이 먼저 베푸는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죠. 타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타적이라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의 정신과 가장 부합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 잘한 대로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여기는 마음 말씀과 똑같습니다. 대접받고 자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동등한 것이죠. 오직 있으면 이것이 황금률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관한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비판이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만 보고 하는 비판이라면 내가 만약 내가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건다면 내 삶에서 변화는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푼 대로 이미 받았다면 이미 상급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사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합니다. 내게 악수를 손 내민 사람에게 악수합니다. 그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딱 선을 긋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쟤들은 죄인이야. 나쁜 놈들이야. 상종하면 안 돼. 선을 긋고는 구원의 통로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게 대한다면 다르게 대한다면 그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다고 그랬는데 오 다른 사람 믿는 거하고 좀 다르네. 예수쟁이는 예수쟁인데 좀 다른 예수쟁이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조건 없이 베풀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인지 먼저 대접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이 황금률의 요약입니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목회는 목회다. 유타에서 한 15년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면서부터 우리 애들 4명 데려가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꼬맹이들 데려가서 그래도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또 공부 끝나고 떠나는 사람 다 식사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금요일 날 모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날 모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었습니다. 땡스밍 때가 되면 한 청년들 4, 50명 늘 집에 와서 아주 기쁜 시간 보내고 돌아갑니다. 하여간 캠퍼스 전도도 뭐든 하여간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신실한 어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죠. 음식도 만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기도, 중보기도 하시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기 와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한국에 나가든 아니면 딴 데 있든 연락을 받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이 섬김이 밑거름이라는 거죠. 섬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저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코발레스까지 일하기 때문에 많은 성급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더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 이 밥상 공동체가 밥을 먹으면 사람이 또 빨리 친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항상 이 사에게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쉽지 않죠. 그렇죠? 먹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힘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 보고 쟤들은 돈도 안 돼. 먹고 떠난 애들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뿌려져서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고 천국 가서 전문들의 성김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전문 성김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학생들 떠날 때 갚는 것도 없습니다. 떠나거나 그만입니다. 물론 가끔씩 나가서 11조 보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나갔을 때 교회 건축원금 보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 영어는 지금 보스턴에서 목회원을 하고 있는데 젊을 때였습니다. 군대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인데 제가 그때 한국에 나갔다가 그 친구 만났습니다. 아, 방위로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이제 끝나고 만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오는데 저한테 이제 봉투를 줍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 10만원씩 됐다는 겁니다. 10만원씩 떼서. 대학생계 건축업에 좀 써주십시오. 군인 월급 얼마 됩니까? 그죠? 내가 10만원 떼가지고 쌓았다는 겁니다. 쌓았다. 그런 돈이 교회를 잘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주고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주려고 해요. 그런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기쁨이 있지만 이 교회, 하나의 나라에도 굳건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셨던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원치 않는 거 남에게 원치 말라. 하지 마라.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죠. 그죠? 내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에게 먼저 베풀어. 그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도 들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10장 12절 말씀이 그 가장 요약된 말씀이라는 거죠. 조건 없이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물 한 잔 주는 것도 결단코 천국에서 상급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것인지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의 따뜻한 열정, 내가 들어주는 관심,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기억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세상 속에서 황금률을 실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진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